혹시 다른 한정 없으시면 고린도 전서 조금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1장, 서론과 1장을 같이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약 교회 중에서 정말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셨다, 성자, 성인, 세인트라고 부르셨다 하는 부분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그 어떤 어린 면, 그것이 이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 얘기를 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파다, 뭐 이런 얘기를 할때 그리스도파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황당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속했으면 절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 어떠한 이 분파들이 이제 이렇게 생길 때, 이제 분열되게 되는데, 서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의도적으로 이러한 어떤 분열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17절에 있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니까 어떠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또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절에 보시면, 17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나니,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윗부분에 이제 그 침례 문제 때문에 이 어떤 분파가 더 심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염려를 나타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이 교회에 바울에게 속했다 하는 바울파도 있었는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냐? 바울이 너희 위에서 못 박혔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침례 주지 않았다. 또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다. 그러니까는 침례를 준 사람이 이제 극히 적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그러면 침례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침례 대단히 중요한 거 맞아요. 침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첫 걸음이 침례예요. 그것이 내가 참내 옛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기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출발점. 그러니까는 침례 중요한 거 맞고, 사도 바울도 침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분파가 생겨서 나는 그래도 바울에게 침례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면서 분파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침례 자체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주의 만찬과 침례 두 가지에 다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이제 침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참 바리새적 열심과 또 율법에 능통한 그러한 어떤 실력, 이런 거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전체에 통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학식을 갖추고 해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정말 자기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어쨌든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예배당의 건물은 번듯하게 그냥 쭉쭉 올라가고 사람은 뭐 구름떼처럼 몰려들고 뭐 교회 내에서 어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가 이제 빠졌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미해지면서 그것이 자꾸 무효가 돼 간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뭐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한 것이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닌 거죠.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닌 거죠. 사업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늘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시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참 수많은 문제가 있던 가장 열악했던 이 교회, 가장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로 다루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에 주목하고 있냐면 지금 십자가의 문제에 계속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뭐와 연관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문제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지금 요 18절 이후서부터 그 뒷부분에 25절까지는 십자가 문제와 하나님의 그 지혜 문제를 같이 연관해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슨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이제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좀 뜬구름 잡듯이 조금 이렇게 황당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아, 십자가의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이 멸망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 이방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지만 아 유대인들은 그렇지는 않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했을 때이 멸망하는 자들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다 지금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이나 저기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그러고. 자, 그러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나 또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나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들의 상식과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를 막론하고 십자가의 문제가 이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이 십자가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눈이 뜨인 사람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본성에 속해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표현대로 본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에 통달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유대인들도 십자가 문제에 있어서는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헬라인들에게도 이제 이해 안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히 어리석은 문제가 됩니다. 19절서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 이 세상의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다 좀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말을 조금씩 바꿔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어서 세상에 아무리 철학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무슨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십자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문제.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일반적인 사형 방법은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간혹 이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놓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아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신명기 21장 2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로부터 이 십자가형을 사용한 그러한 부족,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페니키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니게인 또는 페니키아인. 페니키아가 이제 영어의 알파벳을 이제 발명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페니키아인들과 이제 카르타고인들 이들이 이제 십자가로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죽이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방법에 속하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사형을 시키더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에 사람을 이렇게 마취를 시켜서 잠들게 한 다음에 뭐 독극물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고통은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총살을 한다 그래도 그 고통이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금방 끝나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사용 방법이라 그래요.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그러니까 참 잔인한 거죠. 죽이려면 빨리 죽이지 최대한 이 고통을 많이 주겠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그 고통을 이렇게 배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형을 이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에 누군가를 처할 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들이나 또는 살인이나 반란, 무장강도 이런 죄를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이런 십자가형을 가했고, 천민들, 외국인들, 종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이걸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독교 어떤 구전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수형을 당했다, 보통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가능한 거예요.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누군가를 죽일 때 먼저 유죄 판결을 받고 나면,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가죽끈으로 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질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채찍질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형 집행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할때 죄인이 직접 그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끌고 가도록, 지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형틀에 고정하고 나서 발가벗긴 채로 바닥에 누인 상태에서 팔이나 또는 손에 이제 손을 이렇게 줄로 묶거나 아니면 못을 박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형틀을 세우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체중 때문에 이제 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호흡이 이제 곤란해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치와 고통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고, 대단히 느리게 죽음을 진행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지쳐서, 그래서 사망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제 방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다리로 버티고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더 오래 견디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버틸 게 없으니까 이제 축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도 더 많이 나고 호흡도 더 곤란해지고 이러면서 조금 더 이제 빨리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그 위에서 이제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작 일으키고 경련이 일어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사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요걸 요렇게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십자가는 누구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어리석은 문제인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한 부분이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연합의 죽음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이게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할 때도 우리가 조금 다루긴 했지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신해서 속죄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 즉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대신 예수님이 달려주셨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 건물에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또는 이런 이 안에나 어떤 뭐 헌금 바구니나 어디에나 강대상이나 어디에나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아,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셨구나. 이걸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저기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떠올랐다면 그러면서 감사했다면 그거 좋은 것 맞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그 십자가의 그 반쪽의 의미를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아, 저 십자가에 내가 함께 달려 있구나 하는 그 측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적인 죽음, 예수님의 나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십자가 말고 아, 내가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같이 달린 사람이구나 하는 그 연합적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걸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닫기까지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평생에 전혀 한 번도 깨달아보지 못한 채 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로 갈수록 대단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갈수록 또는 기복 신앙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갈수록 이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달려있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떤 종교적인 고차원적인 경지에 이르른 사람만이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로마서 6장이 이 문제를 지금 진지하게 다뤘었는데 로마서 6장에 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펴보시죠, 다시.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 그냥 이 부분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우리라고 그랬죠, 분명히. 사도 바울 혼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걸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몇 절이 됩니까? 6절, 7절, 8절. 8절에 보시면은,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죽었지만 죽었다고 가정해 보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 맞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죽은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과 함께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기 때문에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죄와 의 이것이 이렇게 서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 내 죄가 이렇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소홀히 하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했건 이해하지 못했건 간에 어쨌든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분보다는 이제 어떤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얻는 어떤 양심의 자유라던가 어떤 죄사함의 기쁨 또는 약속된 어떤 복들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문제라는 것, 구원받는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은 죽는 문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로마서 6장 11절에 가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중간 말을 빼버리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에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 생활에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고 죽었다고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그 아랫부분에 가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죽었으면 죽었지 뭘 또 죽은 것으로 여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참으로 우리 언뜻 머리로 이해한 것 같다가도 또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그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펄펄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죽었는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냥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시고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아 내가 죽은 거 맞구나. 하나님이 죽었다 하시니까 나는 죽은 게 맞구나. 그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그게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평생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참 어렵습니다. 평생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냥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반 종교인들의 경우에 그게 이제 무슨 불교인이 됐건 힌두교인이 됐건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자기는 이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죽은 그런 사실은 없어요.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자아를 억제하고 자아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도 닦는 거잖아요. 도를 닦는다는 것이 나를 죽이는 이 훈련이거든요. 육체의 어떤 훈련. 그래서 계속해서 밥을 안 먹어보기도 하고, 성욕을 억제해보기도 하고,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학대를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를 죽이는 것을 계속해서 그 방법들을 고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종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개념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틴 루터가 그랬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자기 자신을 죽여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으로 이 성당의 계단을 이렇게 이제 뭐 수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기도 하면서 그 죽여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성경의 그 확고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죽은 게 맞구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참으로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나는 죽는 존재가 되는 게 맞구나 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되기 전까지는 늘뭘 하게 되냐면 내가 죽어야지, 나를 죽여야지, 나 성질 죽여야지. 계속 그것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가 정말 죽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그걸 명확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주님, 저는 정말로 제가 죽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정확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면은.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제가 정말 참으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제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제 안에 인쳐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 제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내가 죽었지. 그러면서 내 성질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죽었지. 이렇게 여기는 것을 이제 그때서부터는 하는 거예요. 여기는 것을. 그러나 맨날 여긴다 하더라도 죽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어떤 노력, 고행, 참선, 득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워치만니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조금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방법으로 특정한 어느 날, 어느 시에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 그러한 특별한 역임 후에 분명한 역임의 태도인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선포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죽은 자라는 이 문제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난 죽은 자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육체를 따라 반응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어떤 죽음과 다르다. 이러한 종류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느린 것이다. 제가 아까 십자가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음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법이 이게 이제 십자가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느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자신의 십자가로 취한다면 우리 육체에 관한 우리는 고통스럽고 가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립니다. 이러면서 이 복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문제가 아무런 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참되게 이해하고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은 진지하게 깨닫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걸 선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이 고통스럽고 가련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왜? 계속 십자가에 평생을 내 육체가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육신이 죽는 순간까지 나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맞아. 주님,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선포하면 한 번에 끝나던가요?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 내가 요 문제, 돈 문제에 있어서는 십자가로 내가 딱 선포하고, 주님, 전 죽은 자입니다. 전 제가 이 문제에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딱 선언하고 나서 그 문제 딱 해결됐는데, 그거로 인생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기잖아요. 저 형제가 나를 왜 이렇게 갈구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왜 이렇게 저 형제가 나를 못 살게 굴지? 저 자매가 왜 이렇게 또 나를 또 신경을 거슬리지? 이러면은 그건 또한 번에 이 십자가에 나를 또 매달아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문제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평생이 걸리니까 느린 죽음이란 말이죠. 고통스럽고 느린 죽음입니다. 그래서 참 가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서 또이 워치마니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렇죠? 6시간이었어요. 매달려 계신 그 시간이.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매우 느리게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십자가에 연합한 죽음에 대한 체험은 종종 이 6시간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던 그 6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육체 안에 살면서, 육신 안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부활한 몸 이전까지 사는 그 기간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6시간에 해당하는 삶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을 때 그분이 원하신다면 즉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아무리 이 못을 손목 뼈에 사이에 박아놨다 하더라도 예수님 내려오고 싶으면 그 즉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때그 옛사람은 십자가를 떠날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그 느리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상황에서 내려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어제까지 그 삶을 살았는데 오늘 와서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지겨워. 하면서 내려오면 내려와 지는 게 십자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1분 전까지도 그 삶을 살았어도 내가 1분 후에라도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그의 역임을 통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다. 믿는 이가 옛사람이 죽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옛사람은 죽은 자처럼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느슨하게 되면 옛사람은 활동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종 왜 그들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의아해야 한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느리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참으로 느린 죽음이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 한도 내에서는 내옛 사람은 정말 죽은 자처럼 힘을 잃고 있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당장 뛰쳐내려 와서 내 육신의 혈기대로 행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평생에 걸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몇번 해보고 안 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느린 과정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서서히 죽어가고 고통이 극도의 고통이 있는 그러한 죽음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합된 죽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십자가의 두 측면 중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말고 내가 달려 있는 십자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달려 있는 그 십자가의 문제,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깨달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재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평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이렇게 기울여야 할 겁니다. 자, 22절에 보려고 했더니 되시군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한 것으로, 십자가 그 문제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찬송 중에서 하나 누가 조금 원하시는 찬송이 있으시면.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할까요? 네, 몇 장이죠? 738. 예, 738. 우리가 집에 혼자 계실 때는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집중해서 생각하고 할 기회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시간 동안에만이라도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738장입니다.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주 택하신 길 고난 길이라 늘 항상 주와 깊은 영적 교제로 늘 기도하며 주 사랑하세 이 땅의 기쁨 버릴 때에 주여 하늘의 기쁨 채워주소서 내 마음 상할 때도 영은 찬양해 사랑의 줄로 나를 더욱 끄소서 내 가는 길이 외롭다 하여도 당신 미소로 즐거워하리 내 주여 짧은 나그네 길갈 동안 나의 길 동무되어 주소서 이 세상 모든 욕심 비워버리고 당신의 은혜 채워주소서 정결한 흐름
되어 주만 담으리 날 통해 당신 생명 나타내소서. 내 가는 길은 주님 가신 길이요 주 택하신 좁은 길이라. 주 앞서 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 당신 품 의지하여 갑니다. 내 주님 사랑 내게 능력 되시니 주님만 보고 달려갑니다. 당신의 영이 되어 주만 태우리 당신의 신부로 단장하옵소서.
주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참으로 중간중간에 이 십자가의 이 삶과 십자가의 그 능력에 대해서 깊이 체험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참으로 쫄쫄 흐르는 그러는 신의 물 정도만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큰 강줄기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그런 참 깨달음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대하고 넓은 그 바다, 끝이 없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물, 그러한 정도로 이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생에 저희의 삶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것이나 참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이나 아이들 유명하고 훌륭하게 되는 것이나 주님 그러한 것에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을 놓지 않고 우리가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정말 풍성하게 깨닫는 일에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교도들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에 핀 꽃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늘아버지께서 다 입히고 먹이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무엇이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는 당장 현재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지체들도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삶이 너무나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너무나 참 크고 참 고통스럽고 고달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울부짖고 다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그 입술들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얼마나 물질적인 것도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 지체들이 다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들도 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물질을 쌓는 것은 참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지체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숨통을 트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또 자녀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 참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참 그 육신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하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